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알며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맛있는 밥을 사줘서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사줘서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줘서 좋은 사람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 줬기 때문에 값진 선물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좋은 복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복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어쩌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믿음의 사이에 그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삽니다. 다윗도 아마 그 어느 그 두 사이 지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노래를 쭉 듣다 보면 그의 믿음이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 편에 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답답함과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가까운 그런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믿음 사이에 내가 어디쯤에 있나,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서 있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다윗의 노래를 쭉 살펴보며 함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내 공의를 따라서 내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상이 뭘까요? 여기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공의를 보시고 나에게 어떤 그 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도망자 신세를 벗어버리고 왕궁에 안착해서 정말 거기서 편하게 살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대적 사울이 죽던 날 다윗과 그렇게 친했던 절친, 찐친이라고 하죠,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대적 사울이 없어진 그날은 복을 받은 날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벌을 받은 것 같은 날이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종결된 것, 그렇게 바라던 바였습니다. 잘 종결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받은 상일까요? 벌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을 조금 가까이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상이다, 복이다 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슬픈 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슬프기만 한 일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셨도다 했던 그 상은 어쩌면 어떤 현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남들이 얘기하기에 그래 당신은 왕궁에 이제 입성했으니까 그 상이지, 그렇게 당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 아들 죽었으니까 그거 잘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가 남일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다윗이 마치 조건처럼 내걸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법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하게 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들리는 이 조건부로 얘기했더니 내용들이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는 가장 큰 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한 그 젊은 시절, 20대 젊은 한 10여 년의 시절을 정말 혼자 도망다니다가 그 꽃다운 시절을 다 보냈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릴 만한 수백 가지의 이유를 찾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수많은 계기들이 다윗의 일상에 정말 매일매일처럼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그런 수많은 이유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야말로 어쩌면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떤 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25절에 갚으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1절에도 갚으셨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 공의대로 갚으셨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갚으셨다라는 뜻은 reward, 이렇게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내가 정말 죽어라 열심히 다 하고도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다윗다운 모습일 텐데 다윗은 마치 자기의 공로가 굉장히 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나?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뭐 내 아들이 잘 됐다. 내가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했더니 뭐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승진했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마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이 갚는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갚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희생과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갚으실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 내가 또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 이 하나님의 갚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다윗 안에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갚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요만큼을 이만큼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이만큼 갚아주시는 겁니다. 또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만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내가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명시하신 항목이 성경에 단 한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 하면 이걸 내가 너에게 빌린 것으로 치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혜인데요. 잘 찾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빌린 것으로 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다윗 근처에는 다윗 주변에는 두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그 아들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아들람 동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신용불량자,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근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도망은 혼자 다녀야 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명만 붙어도 정말 성가실 수 있는데 400명이 다윗 근처에 모여든 거예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다윗의 상황 속에 400명의 인생이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아무런 가성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내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거두어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쩌면 내 처지가 이 사람들 처지 같고 이 사람들 처지가 내 처지 같아서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모여서 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불쌍한 마음을 이렇게 갚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 근처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그는 왕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항상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언제나 힘을 구걸하며 다녔고 언제나 체면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왕인 체면을 좀 봐줘서 기다려달라, 내가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누군가의 것을 더 가지고 내가 빼앗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협할까 그것이 겁나서 끊임없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더 가난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진짜 부자는 더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지만 거지처럼 살았던 이 사울에게 두 번의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동굴에서 두 번씩이나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다윗이 사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 베풀음을 다윗에게 갚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많지만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내가 베푼 선행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수도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원수를 갚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를 나에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27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어느 한 다윗의 인생의 한때는 사울이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스르심을 보이는 걸 다윗은 봤어요. 그런데 또 인생의 어느 한 대목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스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한때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원수를 다윗에게 갚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 다윗이 나갔고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쩌면 내가 사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 이 등불은 다윗이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늘 등불에 많이 비유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언어의 결과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언어가 빚어낸 구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들도 저마다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이, 이 세상이 움직이는, 동작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면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고요. 말이 안 통하면 가족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길인 세상, 이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은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꽂힌 비수 같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뱉은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따라 사는가,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진실한 말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어떤 뉴스를 접해도 우리는 팩트체크부터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진실한가? 정말 100% 진실한 말, 100% 진실한 소식을 접하기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옮기는 말 속에는요 언제나 자기 중심성이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대로 옮기려고 해도 항상 그 말은 나 중심적으로 와전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우리는 늘 봅니다. 그 아직 이제 말을 배우기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도 어디서 배웠는지 늘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얘기를 집에서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정말 희한한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칭찬이라도 독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아무리 담고 담아도 그리고 우리 가슴에 아무리 새기고 새겨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수많은 어떤 댓글과 소문과 설안과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듣고 또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우리 귓가에 들리기 전에 그리고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에게 옮기기 전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들어야 그래야 이 언어로 짜여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 저 말 다 듣고 살다 보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 통독을 합니까? 왜 말씀을 펼칩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이 영생으로 향하여서 다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 하나는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좌충우돌 많이 했지만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질문입니다. 다윗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는 스펙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끼리 빚어내는 갈등과 분쟁으로 시끄러운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내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신이라고 불리고 싶어서 신적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를 내몰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신인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안달나 있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태초부터 그런 속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자녀이든 내가 가진 어떤 부위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 앞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그 이스라엘의 그 우체국 마크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우체국 보면 그 빨간색 마크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택배 받아보면 그 빨간색 마크에 이 제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가 봄 소식을 전하는 길조이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우체국은 제비를 이렇게 마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우체국에는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을까요? 방금 저희들 읽었습니다. 암사슴. 암사슴이 이스라엘 우체국의 마크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사슴이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이 깎아지른 절벽이라도 이 암사슴은 거기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체국은 어디든 간다 이런 정신으로 그 마크를 찍은 것 같은데요. 이 암사슴과 함께 성경에 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이 높은 곳이라는 게 우리가 때로 착각하기로는 남들보다 높은 곳, 남들의 우위에 있는 상태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높은 곳이라는 건 험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평탄한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기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험한 산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좁은 길을 걷기에 적합한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발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활을 노스로 만듭니까? 이 활은 원래 이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휘어지고 탄성이 좋아서 이 화살의 활의 성능이 좋은 것이죠. 이 노탈은 아무도 굽힐 수 없는 어쩌면 뭐 쓸 수 없는 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탈이라는 표현이 고대로부터 오직 신만이 당길 수 있는 활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다룰 수 있는 무기. 그런데 오늘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노트화를 당길 만한 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노트화를 당길 만한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노트화를 당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트화를 당기는 팔은 다윗의 팔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반드시 당겨야 하는 노트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건 내가 죽으라고 힘써도 당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당겨야 하는 노트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입니까? 몇 년을 끙끙대고 내가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도하고자 마음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노트를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그냥 떨어지는 감에 목구멍이 막혀서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활을 당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다윗의 노래는 이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쟁 상황을 전제하고 쓰여진 노래입니다. 이 다윗은 일생의 대부분을 이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 전쟁터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인 것이죠. 이 전쟁터라는 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불안을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장소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자를 이렇게 보급할 때 반드시 지급하는 그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총, 뭐 칼, 활, 어떤 신무기, 갑옷, 뭐 방패 이런 것과 더불어 반드시 지급하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그 우리나라 그 을지훈련 같은 군사훈련 하면 그 군사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주류 회사들이 거기에 작전 참여를 합니다. 물론 훈련 때는 뭐 이렇게 별 일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주류 회사들은 평시에 일정량 이상 비축해뒀던 그 술을 군인들에게 전장에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소련군에게 보급된 보드카량이 120만 리터라고 합니다. 태릉 선수촌 그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한 180만 리터라고 하니까 그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소련 병사들이 이 자동차나 탱크나 그런 장갑차에 들어가는 부동액을 그 뭐죠? 이 방독면 필터에 걸러가지고 술 삼아 마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의 술이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떤 군대도 알코올과 약물로부터 자유로운 군대는 없을 것이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전쟁은 죽게 달린 게 맞구나. 이 주님께 달려있든 저 주님께 달려있든 어쨌든 그 뭐 이 주님이든 저 주님이든 이 전쟁을 쥐고 있는 우스갯소리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아침 예배 나오다 보면 그 신사역 사거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술에 취해 알코올에 취해서 길에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요? 어쩌면 그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삶이 전쟁 같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뭐 볼 수 있는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전쟁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신약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의지해야 할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없는 게 전쟁이라는 그 상황 자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매일 일상을 전쟁과 같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매달려야 할 주님께만 매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술이나 알코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취해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취해 있거나, 돈에 취해 있거나, 쇼핑에 취해 있거나, 게임에 취해 있거나, 어떤 성적 음란물에 취해 있거나, 어떤 것에 취해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대적이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는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블레셋 군인이었을까요? 이방 족속의 군대였을까요?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 다윗의 동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드셨다. 다윗이 하나님 저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를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상황은 외전이 아니라 내전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블레셋과 전투할 때는 힘이 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토록 힘들어했던 이유는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전쟁이고 패자만 있고 승자는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내분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갈등,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규, 전쟁, 싸움, 이건 정말 해결하기 힘든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결하시고 나를 이방민족 사이에 우뚝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밖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바깥에 가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는 언젠가는 외면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목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 유혹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좋은 선한 것을 갖다 놓아도 그것을 악용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 사랑을 해도 계산적이고 희생을 해도 이기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양과 문화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우면 해결이 됩니까? 과학 지식이 눈부시게 발전된 어떤 과학 기술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죄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발달된 기술이 들려 있을수록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고 누군가의 삶을 숨통을 옥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냐면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기일이 세례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생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소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의 작품, 다윗의 노래죠. 다윗의 작품, 이 작품 세계를 보면, 이 다윗의 세계를 보면 이 항상 등장하는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고 다윗 자신이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 항상 그 다윗을 괴롭히는 대상은 대적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과 감사를 해도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적들이 붙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대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사울이 그의 대적이었고 늙어서는 압살롬이, 아들이 그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심의와 시바와 같은 사람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어쩌면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충실한 요압이라는 장수가 그의 대적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피해서 이 통독반도 옮겨보고 교회도 옮겨보고 내가 여기 가면 그 대적이 없을까? 근데 거기 가면 또 다른 종류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압살롬이 있는 겁니다. 압살롬 정리됐다가 싶었는데 다른 또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팅해둔 디폴트 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숨쉬는 공기의 기본값이 있습니다.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는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소비되는 건 산소밖에 없어요. 그러나 질소가 78%나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숨 쉬며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디폴트 값은 악인과 의인의 비율이 8대 2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기본적인 세팅 값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땅 밑으로 구겨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시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내 주변에 일어난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관계가 비록 내 눈에는 일시적으로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가며 그 안에 자유롭게 노래할 줄 아는 믿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의를 선의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다윗과 같이 마음껏 전쟁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을 노래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